선교의 계절 세 번째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2년 전입니다. 올해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1년에 책 한 권씩 이렇게 북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책을 읽었는가 하면 오픈 시크릿 비밀이 열려있다라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저자는 누군가 하면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세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인도 선교사가 됩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에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영국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굉장히 흔들리고 또 교회마다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본인이 은혜 받았고 그래서 파송해 주었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여야 선교적 일들이 잘 될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교회가 약해지니까 선교지가 흔들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안식년에 그분은 교회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어찌해야 되는가를 한번 들여다보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모델하우스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오늘 짧지만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본문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먼저 한 절씩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게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교회는 선교적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은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의해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고 파송된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가 맞습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몸이 건강합니까?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좋은데 한쪽이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 건강하고 한쪽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강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건강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당회도, 각 기관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많은 찬양팀과 찬양대, 그리고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부, 유치부, 주일학교, 우리 유스그룹 모두가 다 건강하여야 합니다. 사랑방도 그렇습니다. 40여 개 사랑방이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건강하여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 서로의 역할이 있고 서로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만 건강하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적어도 뉴욕에 있는 우리 한인 이민자 교회들이 함께 건강하여야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점 땅끝까지 건강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이끌었던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자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고 위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조금 전에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성전을 지었거든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도망 나왔고 살았던 때는 노예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깝다 여기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헌물을 드려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 성전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으로 거짓 예배를 드리더라 말입니다. 정말 사람은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도 우리가 사람이니 사람이 변질되는데 어찌 교회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너가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너희 백성이 부패하였다. 변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는 참 약한 단어인데 부패되었다, 변질되었다, 악하였다. 하나님의 표현 중에 정말 강한 표현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내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책임입니다. 저는 여기서 선교적 교회를 봅니다. 선교적 교회는 뭐냐?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을 책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잘못을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지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보니까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꿈을 꾸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거짓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사이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나는 죄지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나는 내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깨부시는 일입니다. 혹 내 속에 어떠한 금송아지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다른 영혼을 위해 중보할 때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가 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최고의 최선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가끔씩이라도 내 삶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그거 아닐까요? 내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다른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은 교회고요.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6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게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성도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집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했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망의 확신, 자랑을 붙잡아야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도대체 히브리서는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라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읽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은 얘기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백그라운드는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과 히브리서 3장은 함께 읽어야 됩니다. 민수기 12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모세의 재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부인 십보라와 사별하지요. 사별한 후에 모세는 재혼을 준비하는데 바로 구스 여인과 재혼을 준비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이제 결혼을 발표했는데 그 결혼을 발표하면서 모세의 가족들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에게 형님 누님 저 이제 준비하였고요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만 얘기했나 보구나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갈등을 표시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구스 여인이라서 흑인이라서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묵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였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많은 인구가 나온 거잖아요. 모세 혼자서 도저히 리더십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함께 그 짐을 나누려고 이제 장로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는데 이때 미리암과 아론이 제외되었고 속상한 거예요. 아니 가족인 내가 있는데 누나와 형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은 내가 감당하면 되는 일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잘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 70명을 세워서 그 중요한 직분을 주어야 되느냐. 아주 속상했습니다. 미웠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모세 밉죠. 세워진 70명 장로들이 다 싫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다 싫고 모든 것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대에 부딪혔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경은 모세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 앞에 자신의 감정을 다루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반대자를 다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12장 9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누굴까요? 모세와 미리암을 향하여 크게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은 무엇인가? 우리는 온유함으로 다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남의 말에 속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상처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선교가 약화될까요? 왜 점점 전도가 어려워질까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누가요? 우리가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상처가 많으니까, 온유함으로 내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막는 일이 되고 선교를 막는 일이 되고 전도를 악화시키는 일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인 바로 내가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인데 그것은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리하면 모세를 칭찬하셨던 그 상급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란 나의 거친 감정을 성령의 다스림으로 통제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큰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거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 거인이 필요합니다. 영적 거인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우리는 그 성품으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 에베소서 6장 11절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어라 라는 겁니다. 그 갑옷이 뭐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 그 갑옷은 온유함입니다. 내 영에 내 마음에 온유함의 갑옷을 입으면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알게 돼요. 혈이 아니에요. 육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악한 영이라고요. 그 악한 영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영혼들을 중보하려면 먼저 우리 속에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난하였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본 아론이 두려웠습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용서해라. 아론이 마음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세 너처럼 온유함을 갖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었습니다. 아론이 보았습니다. 아, 온유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비난하기를 멈추었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걸 멈추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용서를 불러오는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누이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이 회복되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약함도 아닙니다. Meekness is not weakness.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했는데 모세의 성품이 더 좋아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성품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참 많이 하는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 강구만 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니드만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때 그것만으로도 교회는 충분히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습니다. 덫은 참 무서운 겁니다. 덫이 왜 무서운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깜깜하면 무섭습니다. 또 무서운 것은 치명적인 미끼가 있습니다. 도저히 건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이 이러한 초강수를 씁니다. 뻔히 들여다보는 수를 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를 씁니다. 그리고 건드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덫에 빠져봤을 것입니다. 실족,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넘어집니까? 시험입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 걸리게 되면, 상처받게 되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분노합니다. 비통합니다. 증오와 모욕과 이러한 열매들이 자꾸 내 속에서 생겨납니다. 선교, 전도,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주님을 깊이 생각해라, 주님을 닮아라, 주님이 했던 대로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누구보다도 주님 곁에서 주님을 잘 알았던 베드로가 주님이 상처받은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상처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거짓을 들었습니다. 욕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맞대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고난받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서의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힘으로 되갚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부터 상처받으면요,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공격하는 이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을 보십시오.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원망과 분노가 우리의 영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려면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때로는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이 없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키워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적 교회는 예산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몇 군데나 선교 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초대교회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칭찬을 듣든 욕을 먹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핍박받고 죽었습니다. 지금은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웃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에도 우리 교회 아이들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다른 이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쌀을 쌓아놓고 누구든지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던 나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하자라고 했으니 우리 교회가 다 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은교회 교인들은 안 해도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예산 속에서 나눔이 있다면 여러분의 예산 속에서도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니까.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그 일을 안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나누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 나눔 속에 복음 전파에 헌신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고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함께함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보는 것,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토록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버릴 수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하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나를 통해 천국 백성이 태어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하게 하시고 바로 또 내가 교회의 요원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또 모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훈련 오늘부터 다시금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